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우리가 어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모두 세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임금과 한 종 사이에 있었던 사건, 상황에 대해서 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한 종과 또 다른 종 사이에 벌어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임금과 종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탕감을 받았던 종과 다른 동료 종 사이에는 또 어떠했는가,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이 비슷하고 또 많은 점에서 대조적이어서 두 장면을 서로 견주어 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던 내용을 자꾸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백 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여러 느낌이 있겠습니다만 이 비유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누군가 빚을 졌다 이걸 보면 이게 괜히 남의 얘기 같지가 않고 이게 마음이 어땠을까, 상황이 어땠을까 그냥 괜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참 평생 살면서 어떻게든 빚 안 지고 살기를 원했는데 참 그렇지가 못해서 교회도 빚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냥 상당 기간 빚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의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백 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이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친구라는 겁니다. 동료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관계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동료와 동료 사이의 그런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백 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도대체 백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백 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연봉으로 치면 뭐 한 연봉의 3분의 1 정도, 한 넉 달 정도 일한 그쯤의 돈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약 한 사람의 연봉을 뭐 한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치면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빚을 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과거에는 한 사람 일하면 3천만 원씩 안 줬습니다. 굉장히 사람 부리는 게 싸죠. 지금도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연봉 그렇게 많이 안 주죠. 하루 먹고 사는데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그래서 여하튼 연봉이 한 3분의 1 정도고요. 그리고 그냥 참고로 그 당시 사람으로 치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때 그때 어느 정도냐? 그때 이제 은 한 30세겔 정도. 예수님을 그 정도에 팔았으니까요. 근데 은 30 정도면 여기 나오는 100 데나리온 정도 이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야, 앞부분에 1만 달란트 나오다가 지금 100 데나리온 나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되게 큰 돈입니다. 100 데나리온이면 자기를 팔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룟유다가 이 정도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꽤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사람은 왜 빚을 졌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빚을 끌어다가 도박을 했는지 술 먹고 탕진했는지 나쁜 일에 썼는지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거기다 썼는지 아니면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에 썼는지 그러니까 타당한 일에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이유는 나오지 않았고 백 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을 꿔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을 꿔준 사람, 뭐 본문을 상세하게 안 봐도 그래도 좀 형편이 나으니까 돈을 꿔줬겠죠. 뭔가 빌려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꿔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꿔다가 꿔줬더라도 여하튼 이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는 꾸어준 사람이 조금 형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떠했는가? 이 돈을 꾸어줬던 사람, 이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이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온 비유에서 이 돈을 꾸어줬던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어제식으로 이야기하면 약 5조나 6조쯤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행동을 보시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 단순해 보이지만 조금 꼼꼼하게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잘 나옵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갔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일단은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게 우연히 만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내가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불러내서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만난 거예요. 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과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있죠. 앞부분에 보면 임금과 종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결산할 때가 돼서 빚을 갚을 때가 돼서 약속한 시간에 만났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다면 어떻게 하는가 행동이 나오는데 그 뒤 보시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성경을 보면 되게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붙잡고 목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간단하죠. 멱살을 잡았다.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고 목을 잡는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점잖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막 하는 거죠.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막 두들겨 패거나 욕을 하거나 뭔가를 집어던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상당히 점잖게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냥 일상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저 자식이 돈을 안 갚아? 그리고 나서는 붙잡고서는 멱살을 흔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행동을 우리가 볼 때 항상 비교하는 건 앞에 나왔던 임금 행동입니다. 임금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죠. 그냥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멱살을 붙잡거나 욕을 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데리고 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비교할 때 보면 임금이 어떻게 했는가? 동시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인데 이 돈을 꿔준 사람, 이 사람은 임금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자기가 1만 달란트나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취급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 동료를 향해서는 이런 대우를 당하게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8절 맨 끝에 보시면 이 돈을 꿔줬던 사람이 하는 말이 나오죠. 빚을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으라. 이건 뭐 앞에 있던 임금과 똑같습니다. 뭐 빚을 지고 있으니까 너 빨리 빚을 갚아라.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권리대로 말을 한 거예요. 빚을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빚을 졌던 사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동료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동료가. 이 동료가 어떻게 했는가.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여기 이 태도를 보시면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딱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야,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을 꿔줬던 사람이 임금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돈을 꿔줬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방금 전에 내가 빚을 못 갚아서 엎드렸었는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것과 비슷한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 이 빚을 지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간구하느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 지금 이제 빚을 꿔줬던 사람, 돈을 꿔줬던 사람이 임금 앞에서 똑같이 한다고. 참아달라.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 갚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동료는 다 갚겠다 이렇게는 안 하고 갚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동료의 행동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료가 아, 나 못 갚아. 아, 난 잘못이 없어. 나 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 이러고서는 그냥 버팅기는 게 아니라 사실 형편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갚을 힘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꿔준 사람이 앞부분에서는 이 빚진 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똑같은 행동을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장면 보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해요. 아, 내가 과거에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습을 나도 지금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30절에 보면 이제 돈을 꿔줬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죠.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앞부분에 임금은 어떻게 했는가? 임금이 했던 행동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임금은 불쌍히 여겼는데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못 받은 거죠.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받았던 대우를 놓고 보면 이 돈 꿔준 사람은 앞부분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돈을 꿔간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30절 뒤에 보시면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갚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정확한 의미는 끌고 갔다 할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가서 무언가 조치를 취했겠죠. 조치를 취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을 보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내 돈을 꾸어갔는데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집에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가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두었죠.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타당한 행동입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고요.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너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너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못 갚은 놈이 죄를 짓는 거지 돈을 못 받아서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다만 문제는 어디냐면 앞부분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앞부분을 보면 임금이 있었죠. 임금이 돈을 1만 달란트나 꿔줬잖아요. 임금은 재판이고 할 것 없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곧장 감옥에 가둬버려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지금 돈을 꿔준 사람에게 너 감옥에 가자 이렇게 안 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감옥에 가두지 않았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돈 꿔줬다고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그런 대우를 놓고 보면 자기는 법적으로 감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리고 앞에서 임금이 말한 것처럼 자기 몸도 노예로 팔고 자기 처자식도 노예로 팔고 그래야 마땅한데 그거를 탕감받는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빚진 자를 향해서는 너 그냥 법대로 해. 그리고 나서 법적인 조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장면.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어서 뭐 굳이 이것저것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장면 뭐 내일은 우리가 세 번째 장면을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 주제와 목적이 다 드러납니다. 일단 보면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이 상황이 똑같죠.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두 번 연달아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그래서 보면 임금이 했던 행동과 지금 빚을 주었던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사실은 너도 임금과 똑같이 행동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는 현실만 놓고 보면 처음에 나는 빚을 진 사람이었잖아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빚을 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네가 받았던 대우와 너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네가 당하게 하는 대우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법적으로 네가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권리가 있지만 네 권리를 써도 그게 죄가 되지는 않지만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100데나리온 빚을 주었던 이 사람은 참 상당히 가혹하게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가서도 나오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듣던 이야기가 있어요. 듣지만 정말 싫어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했던 게 뭐였냐면, 너도 너랑 똑같은 아들을 낳아서 키워봐라.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너랑 똑같은 아들을 낳아서 키워? 그러면 굉장히 인생 피곤합니다. 저는 그게 안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애를 갖기 전부터 저를 닮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건 둘째 건 나와 닮지 않은, 나보다 부드러운, 나보다 온화한,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보다 좀 고집이 세지 않은 그런 아이를 낳게 해달라 늘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을 만나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야, 내가 했던 그대로 내가 당하네. 이런 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아,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대로 안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것대로 나도 은혜를 베푸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도 권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를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100데나리온을 꿔줬어요. 근데 지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온 적이 있어요. 남의 돈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 받아가는 깡패 일을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빚을 졌는데 돈을 안 갚는다. 방법이 있다. 잡아다가 콩팥을 띄거나 눈을 뽑으면 그러면 돈이 나온다. 이게 할 일은 아니죠. 법적으로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뜯어내려고 하면 뜯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빚졌다고 칩시다. 감옥에 가둘 수 있죠. 가두면 돈이 나옵니까? 돈 나와요? 마음이 막 분하고 속상한데 그 분한 마음이 조금 풀리기는 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저 자식이 참내 피눈물 같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갚지를 않아? 내가 저거 원수를 갚고 말아야지. 저 녀석이 벌을 받아야 해. 그 마음이 좀 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돈못 받고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 사람도 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누구에게 유익한 일일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유익함이 있을까? 만약 그렇게 했더니 내가 돈을 100데나리온 중에 50데나리온을 돌려받았다. 이러면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야, 감옥에 가두었더니만 가족들이 다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해가지고 20데나리온을 갖고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데나리온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얼마나 돌려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아,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꿔줬는데 돈을 못 받아도 내 분이라도 삭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이게 누구한테 돈을 꿔줘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법대로 네가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도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해주어라. 네가 탕감 받았으니까 너도 탕감을 해주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눈꽃만큼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눈꽃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두 배, 세 배로는 더 갚아주고 싶은 그런 억하심정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너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나도 그 사람 마음을 속상하게 해야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도 그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그런 당연히 품게 되는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용서받았으므로 그 사람도 용서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아직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하루 다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풀고 용서하고 또 탕감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넉넉함과 용서하는 마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리 커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잊어버리기 일쑤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리를 하기도 하고 끙끙거리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용서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야 모쪼록 어찌하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용서하고 탕감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있어서, 또내 마음을 상하게 한 자들이 있어서 차마 용서가 안 되어서 끌어안기가 어려워서 늘 힘들어하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그 모든 것들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고, 그렇지 못하면 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